오늘 양망이라는 제목으로 스프링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오늘 주보를 대충 보시고 수요 여성예배 설교 제목이 엉망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웃었습니다. 악망인데 글자를 대충 보니 엉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정한 제목인데 이게 오해가 돼서 참 뭐 즐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악망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나왔습니다. 악망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악망이라는 것의 뜻은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러르는 것, 존경심을 갖고 올려다보는 것을 우리가 악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누군가를 악망하고 누군가를 올려다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삶으로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돌보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희들이 악망하고 올려다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을 그렇게 올려다보고 지내왔고 때로는 모본이 되는 친구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내 앞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따라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올려다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본이 되는 좋은 사람을 악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줍니다. 내 인생의 꿈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실수들을 미리 가본 또 미리 경험을 해본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실수들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배움과 지혜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악망하면서 살아갈 때 한 가지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악망하는 대상이 모두 다 하나같이 불안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다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13세 정도가 되면은 자기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이 환상에서 깨어난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쯤 되면은 엄마, 아빠의 관계가 그동안 내가 믿고 생각해왔던 것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 집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한 13세 정도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알아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안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악망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악망이 아니라 이해하는 관계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구나 선배도 마찬가지고 악망하고 바라봤지만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완벽한 대상을 우리는 만나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하는 시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이 서정적인 시들의 이 몇 부분들을 외우고 다니면서 뭐 여학생들 앞에서 폼도 잡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분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샘이 있길래 이런 깨끗하고 맑은 단어들을, 시어들을 그에게 늘 이렇게 뿜어줄 수 있는가 하고 늘 그분이 제게는 양망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그분의 소식이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교사로 있는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추행했다라는 이 불미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그리고 며칠간 굉장히 실망한 채로 비록 목사이지만 비맞은 중처럼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신은 죽었구나.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한 남자로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악망하고 이 세상에서 동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허물어지기 쉬운 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어떤 좋은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늘 앙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기대하고 앙망했던 대상 때문에 오히려 쓰라린 좌절이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46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다른 대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한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한 자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앙망한 자가 어떠한 다른 삶의 결과들을 얻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축복과 구원이 그의 삶의 봄처럼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앙망한 자에게는 결국 그 삶이 좋아 보이나 결국 허망한 결과가 추운 겨울처럼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앙망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시편 25편을 쓰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역사를 초월하여 그들의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하면 그의 영웅적인 리더십, 그리고 용맹하게 골리앗을 비롯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머리와 또한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은 스프링, 봄이라기보다는 윈터, 겨울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지만 그의 인생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울의 인생과 그의 삶이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자기를 세우실 날만을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기간이 분명 2, 3일이나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날부터 벌써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인내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찾으러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응답의 시간들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그의 삶에 큰 과오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기다림은 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법 의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약속의 성취와 응답의 봄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더 추운 고난의 겨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는 사울은 여전히 괴팍한 모습으로 왕으로 건재하고 그 다음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선택받은 이 다윗을 오히려 벽에 박아 죽이려고 다윗에게 두 번이나 갑자기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딸을 주어 다윗의 아내가 되게 했는데 그 딸을 빼앗아 다시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다윗은 쫓기며 아내를 빼앗기며 인생의 비참하고 추운 시간들 속에서 어느 곳 하나 그가 숨길 만한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 광야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 숨어 사는 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모든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못 신은 채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오밤중에 도망을 나와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왕으로 섬기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는 배신자들로 변하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시간을 또다시 왕이 된 후에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고난과 눈물이 많았던 삶입니다. 어쩌면 승리자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기도보다는 모세나 엘리야나 욥이 그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했습니다 하는 그 패배자의 기도가 어쩌면 다윗의 삶에는 더 어울리는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은 이런 다윗이 도망치고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중에 쓰여진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용을 보아 다윗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인생에 두려움을 느끼고 신경에 쇠약이 걸리고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초반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시간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견디어냈고 그냥 견디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인생의 위기와 추운 겨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당신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따뜻하고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고통당했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패배자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상황이 그를 패배자로 몰고 가는 그 어려움과 혼란과 비통한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 시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는 궁금해서 다윗의 삶과 그의 글을 들여다보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정말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힘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능력을 준 힘, 다윗이 그 모든 시간들을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앙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들에게 늘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계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친밀한 자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네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약속이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아니 혹 네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그분의 언약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게도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약속이고 너의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내가 너에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겠다라는 약속이고 너의 근심이 변하게 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언약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깊이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의 겨울을 그치게 하고 스프링, 봄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자들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슬픔에만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윗은 어떻게 만들어 나갔을까? 다윗은 그 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그분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은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모든 눈물과 낙심의 이유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앙망하고 세상의 뉴스를 앙망하고 세상의 지혜자들의 소리를 앙망하고 세상의 유행을 앙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점치고 예견하는 것들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자, 사람의 모든 처음과 끝을 아시는 생명의 주인, 인간의 역사의 처음과 다가오는 마지막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오늘 다윗은 그 능력의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난과 눈물과 비참함의 두려운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오늘 16절에서 21절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주실 것인가를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또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앙망할 터이니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두려움과 존경 가운데서 바라보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터이니 하나님 정직과 성실로 나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벗어날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곡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를 묶은 모든 올무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비단 환경의 해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고 자녀들과 남편이 우리의 기대대로 성공하고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단변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봄이 오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윗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정되어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비료와 온실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지만 온 땅 가운데서 찬바람을 맞고 피어나는 꽃이 더 큰 감동과 향기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눈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대적들이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거나 사울의 마음이 점점 온화해져가거나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이 그 칼을 거두어들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죽기 직전까지 여전히 다윗의 피를 원했고 압살롬도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을 쫓아오는 환경의 문제는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시편의 시들을 다윗이 썼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여전히 겨울처럼 처절한 추위와 인생의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기만 한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에게 꿀을 먹여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어느 장소에서든 누리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다윗을 죽게 하고 시들게 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번민과 어려움과 분노와 미움이 찾아올 때에도 다윗이 그것을 그 입으로 고백했을지라도 다윗이 정말로 그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망했을지라도 다윗은 금세 그 마음을 고쳐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다윗의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그 비참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개선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여전히 앙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앙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순간 환경이 우리를 함락시키고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순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본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네 삶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가르치실 것들, 교훈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문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평안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환경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현숙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병든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봄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상황에 개선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기대하고 그 평안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환경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가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문제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개선되어 편안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일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한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례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한 인간의 죽음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장례 예배에 모였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소망을 기대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자 했을 때 그 추운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분명히 슬프고 눈물이 있고 힘이 빠지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앙망하며 바라볼 때에 그 자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앙망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두 눈 들어 앙망할 때에 엉망된 우리의 삶이 비로소 바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봄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손을 붙들어서 환난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오늘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 가운데 축복과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과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십자가를 앙망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게 환경과 제자들과 믿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과 이후의 것들을 맡기고 오직 아버지가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부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나는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앙망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처음 들었던 찬양은 하나님을 앙망하길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이 그렇죠.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주께 와서 내가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신 그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주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기쁨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예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 그 예배에 정말 마음과 정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지 않도록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봄을 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인 예배하는 이 모습을 가르치는 우리가 이 가정예배의 기회로 또한 이 시간을 삼아 나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절이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참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온 교회가 기쁨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며 감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중심과 또한 마음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시작이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문제 속에 우리 가운데 봄의 빛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악망하는 그런 봄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간 또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